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수백억 원을 들여서 탱크도 절대 못 뚫는 최첨단 보안 게이트를 설치해 놨거든요.
네, 아주 튼튼한 방패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침입자는 탱크를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모기떼로 변신해서 그 문틈 사이로 유유히 날아들어오는 겁니다.
아, 모기떼요. 방어하는 입장에선 정말 난감하겠네요.
맞아요. 게이트는 멀쩡한데 우리는 그 모기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게 참 기막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모순이죠.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바로 이 모순에서부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16일 목요일인데요.
네.
오늘 저희 책상 위에는 한겨레, 뉴스원, JTBC 뉴스, 그리고 BBC 코리아에서 온 기사와 논평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얼핏 보면 뭐 중동의 드론 전쟁, 이란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 국내의 세월호 12주기 추모, 그리고 테슬라의 최첨단 AI 칩까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뉴스들 같잖아요.
언뜻 보기엔 공통점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자료들의 이면을 좀 파고들다 보면 아주 무겁고 서늘한 하나의 거대한 맹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현대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인간 생명의 가치라는 주제 말이죠.
정확합니다. 자, 이제 이 얽히고 설킨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펼쳐볼 자료는 그 한겨레에 실린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스테판 오드랑 연구원의 분석 그리고 관련 논평들인데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기떼 비유가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비유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죠.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무기의 절대적인 파괴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비용으로 그 패러다임이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괴력이 아니라 가성비 싸움이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란의 입장을 보면요. 과거 시리아 공습이나 걸프전 등을 겪으면서 서방 국가들의 공군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뭐 F-35 같은 최첨단 전투기들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최첨단 전투기들과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절대 승산이 없다는 걸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대신 그 드론이나 미사일 개발에 완전 올인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회로를 찾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비용을 무기로 삼았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정면 승부는 피하면서 상대의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갉아먹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와, 상대방 지갑을 말려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서방의 방공망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패트리오트나 아이언돔 같은 책에는 기본적으로 적의 값비싼 전투기나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설계됐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위협을 막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초고가 방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날려보내는 공격용 드론들은 제작 비용이 고작 몇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요.
몇천만 원이요? 방패는 수십억, 수백억인데.
바로 그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 하나를 격추하려고 수십억 원짜리 요격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네요.
결과적으로 이란의 저렴한 무기들이 서방의 값비싼 방공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제공된 논평에 이스라엘이 방어에 엄청난 출혈을 겪고 있다고 나오던데 그게 이제야 피부로 확 와닿네요.
한번 하늘을 방어할 때마다 국가 예산이 그냥 공중에서 증발해버리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제공된 언론 비판 자료를 보면 우리 언론들이 이 전쟁을 보도할 때 안보 위협 그 자체보다 너무 경제적 손실이나 비용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요격 미사일 값이 얼마다, 방어 비용이 얼마 들었다 이런 보도가 많죠.
저도 사실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만 신경을 썼거든요. 혹시 이런 시각이 우리가 진짜 직면한 생명의 위협을 못 보게 약간 가리는 역할을 내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비용에 집중하는 보도가 전쟁의 참혹함을 그저 숫자로 환산해버리는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논평에서 경계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고요.
생명이 오가는 문제인데 너무 돈 얘기만 한다는 비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이 안보 위협은 그 경제적 출혈 자체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출혈에서 기인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방어하는 국가가 경제적 소모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혹은 너무 비싸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 방어망이 뚫리겠네요?
그렇죠. 그 순간 방공망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곧 생명의 문제로 직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네요. 그래서 유럽도 이런 드론 위협의 방비가 불완전해서 핵심 시설 방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 북한 역시 이 드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도 유럽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지리적으로 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드론들이 뭐 비금속 재질로 만들어지거나 아주 초저고도로 엎드려서 날아오면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기존의 고도화된 레이더망이 놓치는 사각지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싸고 좋은 레이더도 땅바닥에 붙어서 오는 작은 드론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하죠?
그래서 오드랑 연구원은 비싼 무기로 막겠다는 발상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발상을 뒤집는다? 뭐 저렴한 방어 수단을 찾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소형인 요격용 드론을 띄우거나 레이더 대신 음향을 탐지하는 기술처럼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공 수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아, 상대가 가성비로 밀어붙이면 우리도 방어의 가성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야만 비용 소모전으로 인한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국가 간의 셈법을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뭐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나 드론의 파편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드론을 날려본 이는 이란의 국경 안쪽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 이란 현지 주민들의 삶 말이죠.
네. 체스판 위에서 말하러 움직이는 건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지만 결국 그 위에서 짓밟히고 견뎌내야 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BBC 코리아의 현지 취재 기사가 바로 그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보했죠.
맞아요. 거시적인 국제정치 무대랑 미시적인 개인의 삶 사이에 그 극명한 괴리를 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현재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미국과 이란 정부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네, 입장 차이가 꽤 크죠.
미국의 요구 조건은 이란의 핵농축 금지, 기존 시설 해체, 고농축 우라늄 폐기, 그리고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입니다.
반면에 이란의 요구는 어떤가요?
이란은 완전한 종전과 그동안 경제를 옥죄어온 제재의 전면 해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징벌적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건 뭐 완전히 평행선이네요. 타협점이 안 보여요.
그렇죠. 국가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 등장하는 이란 현지인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거대한 담론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그냥 철저한 공포랑 무력감뿐이더라고요.
네, 일상이 파괴된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죠.
특히 한 시민이 트럼프는 이란을 집어삼키려 한다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시간 안에 이란의 주요 교량과 발전소를 다 파괴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잖아요.
맞아요. 현지인들에겐 그 발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뼈저린 현실의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공장 같은 핵심 인프라가 피격돼서 처참하지 파괴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인터넷까지 차단된 암흑 속에서 폭격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재 해제니 핵폐기니 하는 정치적 조건들이 당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란 국민들이 깊은 회의감에 빠져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오랜 경제 제재, 반정부 시위와 가혹한 진압, 거기다 전쟁의 공포까지 겹겹이 고통을 겪어왔거든요.
네, 기사 보니까 피로감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만약 오늘 당장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푼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끊어진 다리가 내일 당장 다시 이어지거나 붕괴된 경제가 마법처럼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협상소에 서명한다고 잃어버린 일상이 짠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시민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를 다룬 논평을 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긴장감이죠?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 너무 피곤하니까 그저 일상 회복에만 매달리며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이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자국 정부를 향하던 미국을 향하던 끔찍한 복수심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뚜렷해요.
아, 그 억눌린 응어리와 한이 결국 더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국가가 체제 유지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게임을 하는 동안 시스템의 무기에 짓눌려 파괴되는 개인의 삶, 즉 인간적 비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인간적 비용, 참 무섭고도 슬픈 단어네요.
상처받은 대중의 분노는 결국 또 다른 불안정성을 낳게 되고 훗날 시스템 전체를 다시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부재할 때, 그리고 이익이나 비용이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시될 때 벌어지는 이 비극. 여러분, 과연 이게 중동이라는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번째 자료가 바로 이 뼈아픈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6일이죠?
네.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트라우마를 남긴 참사,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뉴스원 기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2주기와 관련된 모두 발언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료의 발언 내용이 자세히 요약되어 있죠.
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인식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중심의 사회를 정착시키고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이란 상황에서 짚었던 그 시스템의 부재가 한국의 맥락에서 정확히 다시 등장하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공된 논평 자료들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마냥 숙연하지만은 않고 상당히 날카롭고 비판적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참사 이후에 정말로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했느냐, 이런 뼈아픈 반성을 묻고 있더라고요.
네, 시스템의 관성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논평에서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과 타협하는 이른바 비용 중심적 행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료에 보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가감없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분히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강한 아쉬움과 비판이 제기되었죠.
네,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어요. 최근 법원 판결로 당시 비공개 처리됐던 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록이 드디어 공개됐잖아요.
네, 오랫동안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있던 자료죠.
네, 진실의 일부가 12년 만에 밖으로 나온 건데 논평 자료에서는 이를 두고 만시지탄, 즉 너무 때늦은 한탄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강한 오조의 비판이죠.
사실 저는 이 기록이 드디어 공개됐으니까 이제 우리 시스템이 좀 투명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걸까요?
기록이 공개돼서 국민의 알 권리가 늦게나마 충족된 건 분명 제도적인 진전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논평이 짚어내는 본질은 서류 몇 장이 공개되고 새로운 안전정책 몇 개가 발표된다고 해서 그 비용을 최우선으로 치부하던 조직 문화나 시스템의 본질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제도가 바뀌어도 문화가 안 바뀌면 소용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이익의 논리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이 당연해져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일상 속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명성은 도구일 뿐이고 그게 생명을 존중하는 진짜 문화로 정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경고로 해석해야겠군요.
네. 효율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포장된 그 비용 절감의 유혹이 어느 순간 칼날이 돼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이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질 때,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 부재할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무겁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비용과 인간 생명의 딜레마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각도인가요?
앞서 말한 그 시스템의 한계,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한계를 아주 압도적인 자본과 최첨단 기술력으로 뚫고 나가려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JTBC 뉴스의 테슬라 차세대 AI 칩 소식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시스템의 실패를 반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기술의 진보를 통해 그 취약성 자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러가 차세대 인공지능 두뇌인 AI5 칩의 설계를 완료하고 마침내 시제품 생산, 그러니까 업계용으로 테이프아웃 단계에 돌입했다는 뉴스죠.
이 칩은 단순히 컴퓨터가 빨라지는 그런 부품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핵심 부품이거든요.
완전 미래 시스템의 심장이 내려.
그렇죠. 반도체 설계를 마치고 제조 공장으로 도면을 넘기는 그 역사적인 첫 단추를 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혁신의 순간에 너무 인간적이고 좀 코믹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 일론 머스크 CEO의 오타 사건 말이죠.
맞아요. 머스크가 칩 생산에 도움을 준 삼성전자랑 대만의 TSMC한테 고맙다고 SNS를 올렸는데 TSMC를 TSC라고 오타를 내서 태그한 겁니다.
하하, 네. 세계 최고의 혁신가도 스마트폰 엄지손가락 오타는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히 TSC 측에서 뭐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아주 유쾌하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주 재미있는 일화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머스크의 오타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로 그 혁신적인 두뇌의 생산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세대인 AI5 칩은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사실 저는 여기서 진짜 좀 헷갈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똑똑한 로봇의 두뇌를 설계했다는 건 알겠고 삼성전자가 그걸 만들어준다는 것도 참 대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설계도랑 지적재산권은 다 테슬라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걔네들이 그려준 도면대로 프린터기처럼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위탁 생산이니까 하청 아니냐는 질문이시군요.
네, 근데 오늘 논평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의 이 위탁 생산 경험이 향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인공지능, 즉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반이 될 거라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남의 물건 조립해주는 게 어떻게 우리의 기술적 무기가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단순한 프린터기나 조립 공장으로 비유하면 이 산업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프린터기가 아니라고요?
테슬라의 AI5 같은 최첨단 칩은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극한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거든요. 이건 종이에 잉크 바르듯 도면을 기계에 넣으면 뚝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설계도 자체가 완벽해도 그걸 실제 웨이퍼 위에 구현해내려면 칩을 설계한 기업과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수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주문받아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엔지니어들이랑 삼성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설계는 이렇게 구워야 발열이 덜 납니다. 이 부분은 회로를 약간 수정해야 연산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협력하면서 칩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와, 몰랐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얻는 거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막대한 데이터, 시행착오의 기록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가 어떻게 연산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고스란히 삼성의 노하우로 쌓이게 됩니다.
논평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거였군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의 가장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맞춰본 경험과 인프라가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훗날 다른 나라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소버린 AI를 개발할 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토종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토대가 된다는 분석이네요.
네. 기술 패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대한 뼈대를 우리가 직접 쥐고 흔들어보는 엄청난 경험인 셈입니다.
와,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쭉 다 훑어보았는데요. 처음엔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였잖아요.
네, 드론, 이란, 세월호, AI 칩, 아주 다양했죠.
요격 미사일의 비용을 갉아먹는 가성비 드론의 영리함에서 시작해서 그 전쟁의 체스판 아래에서 끊어진 다리와 인터넷 차단을 견뎌야 하는 이란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비용과 이익을 중시할 때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며 비극을 낳는지 오늘 1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아주 뼈아프게 성찰했죠.
마지막으로는 그 인간의 취약성을 뛰어넘기 위해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빚어내고 있는 인공지능 두뇌의 미래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네. 자료들을 쫙 관통해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시스템과 인간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되네요.
비용이라는 괴물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술이라는 무기가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 참 역설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발칙한 상상이요?
오늘 살펴본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저 엄청난 AI 칩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언젠가 오늘 첫 번째 주제였던 중동의 전쟁 한복판에 군인 대신 투입된다면 말입니다.
아, 기계가 전장을 대신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만약 우리의 최첨단 칩이 들어간 자율형 로봇이 국경을 넘나들며 전투를 벌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란에서 보았던 그 민간인들의 끔찍한 고통, 인간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인류의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우리가 그토록 반성하고 지켜내려 했던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 자체를 인간이 아닌 기계의 효율성 계산식에 맡겨버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비극을 낳게 될까요?
비용과 효율을 극한으로 추구한 최첨단 시스템이 과연 인간 생명의 가치 앞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참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논의를 단 하나의 딜레마로 압축하는 아주 묵직하고도 섬뜩한 질문입니다.
네. 이 도발적이고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흩어진 뉴스들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맥락을 찾아내는 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흥미로운 자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뾰족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파헤쳐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